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실까요? 세 분 이상씩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표정 좀 푸시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진행되던 사도행전을 잠시 중단하고 감사주일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함께 할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감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남은 월세 사는데 나는 전세 살아서 감사하고, 남은 1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아파트 살아서 감사하고, 식의 감사는 꼭 성경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뭐 길 가다 넘어졌는데 무릎팍이 까졌어요, 눈알이 안 뽑힌 걸 감사하고, 이런 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간단해 보이는 본문만 가지고 한 시간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어떤 텍스트든지 정해지면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텍스트를 정확히 들추어서 붙잡으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걸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를 좀 듣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우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 그랬죠. 첫성이라는 말은 제일 크다 그 뜻이지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 가장 로마다운 도시를 꼽으라면 두 도시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 자체가 아주 할렘과 비슷한 야만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로마가 들어가면서 전부 일소하고 거기다 퇴역 군인들을 이주해서 작은 로마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그 별명이 리틀 로마예요. 그만큼 그 도시는 로마의 색채,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빼곡히 배겨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제국주의 정책 아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팽창해 갈 즈음에 이 데살로니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도시인 것이 알아서 기었습니다. 무력으로 들어간 도시가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마와 합병하는 게 덜 고달프가 낫지 않겠냐 해서 자진 납세를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의 정서를 좀 아시겠죠. 시세에 아주 밝았고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적절히 이용했던 아주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가 로마의 편입이 되죠. 제국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요. 그렇게 자진 납세한 도시이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는 도시 전체를 주도하는 두 개의 정신적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입니다. 크게 두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가 혹시 그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종교는 심벌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갖는 가치가 대충 그림이 잡히죠. 그러니까 번성,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성의 문란 이런 것들이 이 디오니소스 종교와 전부 맞물려 있어요. 이 종교가 왜 이렇게 번성을 했는가 하면 이 도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남자가 힘이 있고 정력적인 것이 선이고 정의고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점점점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으면서 지향하는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비루스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물은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암살을 당하죠. 정적에 의해서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동생들이 장군들인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그 애도를 지나치게 해버렸어요. 신격화 작업을 벌입니다. 신격화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상적 체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게 돼요. 갑자기 이 실제했던 인물이 사후에 신격화 작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가장 굵은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형 카비루스는 죽지 않았다. 신인데 언젠간 반드시 살아 돌아와 부활을 해서 이 도시를 다시 구할 것이다. 이런 신학적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종교가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꽉 받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이 도시 사람들은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일생에 추구하는 목표요 가치였습니다. 이때 어느 날 이 도시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뜻밖에도 그 도시의 그런 정서와 종교와 문화에 식상했던 고위층들, 귀족들이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도시의 성격과 이 도시가 지향하는 사람들의 시민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복음이다 해서 불량배들을 삽니다. 하여간 사람 사는 세상은 어느 역사나 비슷한 일들이 늘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그 도시에서 몰아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잠깐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길 접어두시고 17장 사도행전 열어보세요. 1절을 제가 읽고 계속해서 교독을 좀 몇 절만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여기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세 번 지날 동안에 그 뜻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뭔가를 잘 들으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잠깐 앞을 보실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런 도시적 성격과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정책 상황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온 인류가 유일하게 걸어 들어가야 될 하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자 대번에 반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절을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귀족층들이, 정치계의 고위층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이때 바울이 누구네 집에 머물렀었는가 하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사죠.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추적하다가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리아로 도망을 가요. 베리아로 도망갔다가 이 불량배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도망갔다가 여기서도 쫓겨나가지고 결국 오랫동안 정착한 데가 그 유명한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짓눌리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던 사람들인데 다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전했던 자가 떠나버리면서 흐지부지 되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해체되진 않았는지 복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고난을 겪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게 목회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도저히 자기는 직접 가볼 수가 없고 해서 가장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제자인 디모데를 오라고 합니다. 이리 좀 와라. 너 내가 요즘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자. 네가 데살로니가에 좀 갔다 와라. 예, 그러겠습니다. 가서 교회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흩어지진 않았는지 복음이 열매 맺고 있는지 목양적 돌봄을 하고 좀 격려를 하고 돌아보고 오도록 해라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부탁받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는데 웬걸 돌아오질 않아요. 꼼꼼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일이 났긴 났구나. 더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한참 만에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늦었나? 선생님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평범한 말이 개콘에 한번 나오면 우스운 말이 되더라고요. 아니, 걱정을 하고 말고 왜 이렇게 늦었나? 선생님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 선생님 걱정하던 게 기우입니다. 놀랍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듣고는 감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격려 겸 위로 겸 글을 하나 씁니다.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뭐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너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다시 갖다 주고 와라 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부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느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앞을 보세요. 이미 예견했던 대로 이 귀족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밀려들어왔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 넘어갑니다. 3장 2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는데?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앞을 보세요. 놀랍게도 처음에 데살로니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미리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들게 되면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리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미리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버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머물러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길만이 인류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의 눈이 열어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글로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릴 걸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가질 걸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정신적 가치는 성공지향적이고 물량적이고 음욕적이고 문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이 밀려오고 생업이 끊어지고 이익이 끊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온 소식을 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세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자, 방식을 물은 겁니까? 이 엄청난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까? 방법을 물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수식어죠. 바울이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벅찬 감사의 핵심과 본질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뭘 가져서 감사한 걸까요? 뭘 고침받아서 감사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고난을 감내하고 손해를 감내하고 불이익을 감내하고 십자가 붙들고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벅찬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식어로 감탄사로 어떻게 이 감사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마지막 결론처럼 준 말씀이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결론 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 범사.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All이라는 단어와 Everything이라는 단어로 범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어차피 번역이다 보니까 틀리진 않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의미가.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들 속에 개념 전달을 위해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여러 자녀를 두셨어요.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오래 살았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78세까지 잘 건강히 지내시다가 어느 날 눕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술을 다 하셨나 보다 하고는 걱정이 돼서 부풀려 어머님을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선피지 마라. 나 아직 갈 때 안 됐다. 일어날 거다. 가서 너희들 보던 일 봐라. 그러더니 정말 며칠 푹 아르시더니 걷더니 권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가족들 다 안심을 했죠. 그러면 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이 어른이 80이 되던 해 또 2년 전처럼 자리에 슬그머니 누우시더래요. 그래서 자녀들도 별 걱정 안 했대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더니만 걷더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걷더니 일어나시겠지 하고 오지도 않고 별 걱정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사님이 자녀들을 다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들 좀 온나. 그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왔어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에이, 어머니 곧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이 어머님이 슬그머니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아니다. 내 곧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다.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남겨줄 게 하나 있다. 혹시 통장이 나오나 땅문서가 나오나 귀가 솔고돼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기울인 겁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시며 내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우리 아까 무슨 인사했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더 바짝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이 어머님이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내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온 자녀들에게 깊은 울림과 충격이 되었어요. 그 유언은 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데 큰 유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개념은 적어도 이럴 때 정확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80평생을 돌아보니 눈물골짜기도 있었고 탄탄대로도 있었고 곡절이 많았던 파란만은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동행하지 않은 걸음이 없었고 인도하지 않은 발자국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던 권사님 숨을 거두기 전 자녀들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 얘들아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들을 전혀 감동을 안 먹고. 여러분,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이라면 이 본질적인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들 입술 속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라는 개념은 그래서 전인적이고 전생애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이에요. 이 범사라는 말을 헬라말로는 파스라 그래, 파스. 멍들 때 바르는 거, 파스. 아멘? 아플 때 바르는 거, 아플 때 파스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파스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게 뭔 소린가 또 오해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자, 따라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AD 200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의 해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성경이 쓰여지기 2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까지 이 단어는 뜻밖에도 성찬식 때만 썼던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단어가 성찬식 때 썼던 단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찬식은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감사의 본질적 뿌리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에 죽으신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멸되어질 것들 때문에 있고 없고에 너를 띄어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어지면 불행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행복에, 가짜 행복에 우리가 인생을 매여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뿌리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제단의 자리, 그 십자가가 우리 감사의 시작이고 출처고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뜻이 뭘까요? 의미, meaning 이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Will. Will은 무슨 뜻이에요? 의지.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란 얘기입니까? 의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는 하다 말 것입니까?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까? 우리의 꼬라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결정지으시고 결정적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진이라는 말 속에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깜깜하고 길이 안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내 삶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 반드시 감사하도록 내가 너희의 인생을 걸음걸음 그 목적지까지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이루게 할 것이고 만들 것이고 세워놓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케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연약하게 만듭니까? 걱정을 여러분들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게 명령형입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구속에 대가를 지불하고 값으로 산 이상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 도착하게 만들 것이고 완성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감사의 명령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에 여러분들의 온 생애가 새롭게 붙들리는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 찬양할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서신 채로 다 같이 눈을 감고 한 두 가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오늘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내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진행될 새내기 캠프들 1900명의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복음의 능력 앞에 붙들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